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대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반갑습니다.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저희가 겪었던 날들 가운데 조금 센 날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하세요?
아, 의심할 게 없군요. 아, 네. 갑자기 또 마음이 놓이네요. 아, 한 3, 4% 막 빠지는 네.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그럴 필요 없군요.
트럼프가 말을 번복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가 말을 번복할 뿐이지 항상 행동에 임했다는 거. 네. 일단은 뭐 공격은 좀 잦아들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물밑 협상이 어쨌든 지속되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럴 때 가장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업이 네? 돈을 벌고 있는가.
아, 그래요?
네, 계속해서 돈을 번다 또는 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의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야말로 생각보다 과하게 밀리면 아마 좀 움직일 때가 아닌가.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장우진 작가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그러니까 의견들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더 많이 빠지면 네. 아, 이건 차라리 그러니까 조금 빠지면 들어갈 수 있지만 많이 빠진다 싶으면 이거는 자칫 많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빠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장우진 프로도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데드라인이 나잖아요. 예. 물론 그 데드라인을 또 어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는 굉장히 급한 라인이 정해진 것 같아요. 4월 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4월 초 정도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자기 입지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 시점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올 거니까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네.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처럼 또 급락 나오고 이러면 좀 샀다가 아니면 또 올라가면 좀 팔고 막 그런 형태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그러다 삐끗하면 잘못하면 또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좀 숙련되신 분들 네. 약간 손해본 거 감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4월 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시장을 지켜봐야지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그래도 반등을 뭐 100%는 못했지만 한 반 이상 했잖아요. 네. 그랬다 다시 지금 빠진 거 아니에요. 최근 며칠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그전처럼 쭉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 정도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뭐 막 뭐 빚도 뭡니까? 왜 신용 터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아예 더 밑으로 가지는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금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동성 확 줄어들고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안 좋은 시나리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빈센트님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걱정 일리 있죠.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오늘 이 시점에서 한 12분 정도 남았나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죠.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에?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안할수록 확실한 것에 밸류가 더 배가 될 겁니다.
불안할수록 확실한 것.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뭐 네. 원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장 수익장이 일어나면서 네. 주도주가 살짝 더딘 가운데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우리가 5026포인트를 3월 초에 봤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밀린다면 지상전 투입이 임박했죠? 지상전 투입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공멸일까요?
아, 전쟁 종료?
네.
아, 그렇게 갈 수 있다. 하하. 근데 이제 저 확실한 거가 덜 빠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장 안 좋게 본다면
네.
뭐 예를 들면 삼전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덜 빠질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그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혼자 더 독약성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 찍고 올라갈 타이밍에 살 거냐, 아니면 꾸준하게 밀리면 살 거냐. 저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조정 받으면 조정이 크게 받든 아니면 살짝 오르든 밀리면 사는 그런 기조가 한 연말쯤 됐으면
알겠습니다.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시장을 보면 뭐 다양한 시간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시장 분위기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 중반 이상, 그러니까 3.15, 3.8 뭐 이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오늘 반도체 쪽에서 특징을 보면 터보콘트가 분명히 작용을 했죠.
아.
근데 이 터보콘트가 작용을 한 게 터보콘트는 실제 안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 반도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상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격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눌러져 있었다가 다시 한번 좀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나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이 반도체는 원래 받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으니까 받치고 있었는데 터보콘트라는 이슈 때문에 이 받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도 압박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6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반도체도 좀 밀리고 있다는 건데 터보콘트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반도체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KV캐시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KVTC라고 엔비디아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KVTC와 터보콘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KVTC는 20분의 1만큼 압축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것보다는 지금 터보콘트가 더 영향을 받냐? KVTC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콜드 데이터, 쓰지 않는 데이터, 우리 옛날에 대화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한 번씩 쓰는데 그 데이터를 20분의 1만큼 압축해서 쓰는 기술이고 지금 터보콘트 같은 경우는 핫 데이터, 현재 내가 묻고 질문하고 이 데이터를 6분의 1 정도로 압축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핫 데이터를 압축한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조금 빠르게 압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터보콘트 이벤트 이후에
네.
압축되면 결국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거다라는
그렇죠.
공포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결론이 정해져지 않고 이게 이렇게 압축되면 개발자들은 출원을 더 고도화시키지 않을까요?
이게 제번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이외에 병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 쪽에 병목이 있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력 쪽의 병목을, 그러니까 반도체가 줄어들면 전력 사용량이 일부 감소할 거니까 전력 사용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6분의 1만큼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이 나올 거냐는 아직은 퀘스천인 거죠. 네.
아, 그렇죠. 반도체가 6분의 1 정도로 효율화가 뭐 높아진다고 하면
네.
거기 이제 전력이 많이 충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들이 충분히 더 많이 수요를
그렇죠.
예, 가져올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번세 역,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번세 역설이 통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정말로 이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이게 빠르게 회복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흠집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스토리에 어느 정도는 흠집이 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이만큼 빠질 거냐라고 보면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 위기가 끝나고 나면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하는 걸 동감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밀리면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없으시다면 오늘도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저는 뭐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에게 이런 효율화는 또 다른 추론과 또 다른 AI의 제가 볼 때는 수요에 증폭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렇죠. 수요 증폭을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전력만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도 병목이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할 때 메모리가 그만큼 올라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 압축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절감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반도체가 절반이 절감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파운드리가 두 배만큼 돌아야지 반도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만큼 감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캐파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있냐.
아, 그다음에 그러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그만큼은 감당할 수 있냐를 봤을 때 전력이 뭐 1.5배만큼 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아. 1.5배만큼 빠르게 될 수 있냐. 이게 아직은 퀘스천인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만 잔뜩 만들어낸다고 해서 GPU가 없는데.
네.
엔비디아에서 아니 저 어디 TSMC에서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메모리 아무리 만들어 찍어낸들 네. 붙여서 팔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력 얘가 또 감당할 만큼의 추가 전력들이 계속 나오느냐 그거 어렵다. 두 그렇죠. 군데에서 지금 걸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번세 역설이 나올 건 뭐 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맞는 말씀인데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니까 더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다른 것들이 아직은 조금 네.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사태를 두고서 우리가 AI가 여전히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AI로 아직 구현해야 될 게 9만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효율화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어날까? 지금 반도체 쇼티지잖아요.
네, 너무 비싸고
맞습니다.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결국 글쎄요, 1년 뒤에는 그래서 반도체의 쇼티지가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네.
여전히 그 쇼티지 속에서 효율화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이 또 바로 지금 뭐 기술에 적용될지
아니죠.
상용화도 뭐 네. 확실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직은 테스트 단계 정도로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 상황이 네. 크게 바뀔 건 없는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뭐 상황이 이란 빨 리스크. 또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금리의 상승.
그렇죠.
더 나아가서 미국의 3호 대출의 발작들. 그런 가운데 이 메모리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네.
따라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아, 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 특이한 동향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같이 이제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유가가 약간 그 조작되고 있다.
네, 유가가 선물. 조작되고 있다?
그렇죠. 선물을 지금 누르고 있고 비축유로 인해서 유가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보다 더 지금 민감하게 반응한 게 금리입니다.
네.
네, 10년물 미국채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때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일제히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 유가도 누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한계가 좀 점점 보이지 않나.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선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현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페이퍼로만 지금 거래했던 것들이 옛날에는 페이퍼로만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물을 직접 인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선물 거래가 딱 끝나고 현물을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선물 매도한 그 정부 쪽에서 현물 줄 수 없잖아요. 이러면 쇼트 퀴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어쨌든 빨리 이걸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4월 9일?
네. 아니, 아까 그 콘트 어쩌고 얘기해서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GPU 하나에
네.
메모리 뭐 한 50개 붙여서 이제 간다 치면 지금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아저 TSMC에서 만드는 거 그대로인데 거기에 붙을 메모리 숫자를 줄일 수도 있나?
메모리 숫자를 줄인다?
줄이지는 않죠. 늘리죠. 네, 네? 그리고 늘리죠.
아 그러니까 줄여도 성능이 같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능은 같게 나오는데
네.
그거를 메모리를 더 붙여서 지금 성능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붙이겠죠.
근데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지금 현재 100의 성능이 나오는 애가 뭐 있는데 그 100의 성능이 나오는 애가 GPU 하나에 메모리 10개 붙은 애인데 앞으로 저 어쩌고 콘트가 만약에 좀 더 기술이 상용화되면 메모리 하나 아 저 뭐야 그 GPU 하나에 메모리 5개만 붙여도 그 성능 100이 나온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그런 우려가 지금 있죠.
맞아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죠.
네.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게 100이 아니고 그게 왜 네. 이런 작업들이 일어날 거냐. 100이 네. 아니고 그게 나중에 1000이 될 거다.
그게 1000이 된다?
결과물이.
근데 네. 빈센트님의 말에 힌트를 준 게 사실은 네. 암이었어요. 암. 암이 세계 최초로 CPU를 공개했잖아요. 네. CPU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시스템을 공개했냐면 지금 CXL 얘기 나오죠. CXL은 메모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병렬로 네. 확장시킬 수 있어요.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건 한번 꽂으면 이걸 뭐 교체할 수 없는데 이거는 계속 확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1페타바이트까지 늘릴 수 있다. 한 4개 1페타바이트까지 늘릴 수 있다. 1000테라바이트 100만 기가바이트예요. 엄청난 그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산의 어떤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반도체를 더 때려박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또 가격 반대로 떨어져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진짜 6배로 반도체를 여기서 늘려버리면 네. 아무리 반도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도 AI 서버 쪽에서 타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수요가 좋을 거라고 했던 그 전제는 약간은 점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업종들도 볼까요?
네. 네. 현대차가 지금 3.2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현대차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네. 우리가 한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 전자닉스가 반등할까요?
오늘 네. 오늘 쉽지 않습니다.
오늘 쉽지 않다. 네. 이유는 불안하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마침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라서.
예,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에는 트럼프 얘기대로는 공격이 없는데.
주말 동안에 공격 안 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안 할 것 같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뭐 삼성 현대차까지 봤고요.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군요. 네.
네. 네. 아까 말씀 주시죠. 네.
아, 네. 네. 현대차가 좀 안 좋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3% 정도 빠졌는데, 테슬라 원래 이제 전기차는 좀 좋지 않겠어? 사실 중국의 전기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줄 섰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좋지 않겠어라고 했지만 어제 이제 테슬라 인도량을 예상량을 보니까 기대치를 많이 하회더라.
네.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도 동반해서 조금 안 좋은 흐름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3.6% 하락,
네.
하이닉스가 한 4% 하락이라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하락 출발이 조금 완화됐다고 했나요? 3% 이상 하락을 예상했는데 지금 5,300포인트,
네.
한 3%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1,119포인트, 1,120포인트라서 1.4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미터들은 여지없이 정확하네요.
환율도 뭐 1,508원 정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네.
유가도 조금씩 다 오르는 것 같고 금 가격도 살짝 오르고 금은 이제 어제 좀 많이 빠져서 아마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자, 어떤 업종들 어떤 뭐 좀 눈여겨볼 만한 곳들 어디 있습니까? 흥구석이 뭐 알더라 참.
흥구석이 또 오르겠죠 뭐.
네.
흥구
여지없어요.
아 여지없네요 진짜.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주가가. 그러니까요.
근데 흥구석유는 네. 재밌네요. 이거 차트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트를 처음으로 돌렸어요.
아
네 이렇게까지 그 이평선 뚫으면서 골든 크로스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무너질 때
전쟁 통해.
네. 네. 요거는 뭐 차트
어떻게
보시는
분들 간만에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붙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한국석유도 그렇고. 네, 이런 거 사실하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차트 보신다면 단기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아.
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네.
지금 하나 오릅니다. 하나.
하나가 올라요?
네 하나 3000당 지향.
아 하나 오른다 하나?
네 하나
아, 한화가 한 개, 아니고
네.
한 개 오른다?
네
3000당도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네, 중대 발표 앞두고 근데 중대 발표가 뭐냐에 따라 주가 향방이 좀 예. 달라질 것 같아서.
아, 근데 시총 상위주 중에 펄어비스도 오르는데요?
아, 제가 보이는 것 보는 것 중에서
관심 네. 바뀌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체였고 제가 본 건 코스닥 상위주 중에서는 이제 펄어비스도 오릅니다. 5% 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0.7%, 메지온도 0.11%.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 어제부터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 시대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지금 금리 때문에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바이오가 오른단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아, 원래 이제 금리랑 네. 바이오가 상극인데.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바이오가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모멘텀이 붙었다고 보셔야 되죠. 네. 아. 기술 이전도 있고 임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눌려 있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또 터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익숙했던 악재들은 늘 있는데 네. 주가가 그것을 밟고 올라서면 주가는 시세를 낸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도주였던 전자닉스가 이런 우려감이 많죠. 근데 네. 그것을 이겨내는 실적이 다음 달 초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동감합니다. 네, 전 동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지금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똑같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반도체가 뭐 20만 원 돌파하고 100만 원 네. 돌파할 때는 뭐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사다가 사람 심리가 너무 신기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쭉 밀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심리 이외에 펀더멘탈에서의 큰 차이는 물론 이제 터보 컨트롤에서 장기 성장성에서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쩐 그 펀더멘탈의 차이는 오히려 없다. 그리고 ADR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마이크론 숏과 하이스 롱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롱숏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감안해 본다 그러면 뭐 하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하반기까지는 나쁠 게 없어 보이긴 하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그냥 특이한 종목 하나 좀 언급드리면 피노가 23%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노가 전구체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원래 신뢰하지 못하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회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쪽 뭐 나갈 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 뭐 중국 회사면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 SDI가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피노예요?
네, 피노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3일 연속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동향이고요.
야, 그럼 엄청난 이슈가 당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이슈들이 당일 나오는 거예요?
당일 나오냐고요?
네. 그러니까 발표되는 게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아, 그래요?
네. 어제 나오면서 오늘까지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 미리 알았던 것 같죠? 보시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로. 우리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유견상 이후에 오늘 이제 거래 정지 해제됐는데 또 20%.
아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되지?
뭔데?
뭐 엄청난 민주주의죠. 뭐.
어저께 정지당했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어제 정지당한 것도 아닌데 네. 뭐 하는 회사라고 했죠?
광검출기.
아 광검출기.
네. 그래서 광통신 관련해서 그냥 민주주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아.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겁니다. 이건.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3프로 TV는 오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보는 거지만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활마 보면 이런 주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보지 않는 게 낫습니다.
보지 않는 게 낫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를 때는 좋은데 초심자의 행운 아시죠?
네.
도박할 때도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이런 걸로 수익을 충분히 냅니다. 근데 많이 내요. 근데 그때 돈을 많이 투자하겠어요? 많이 투자하지 않죠.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재미 들리면 돈이 크게 들어가는데 이런 주식들의 문제는 올라갈 때가 좋은데 내려갈 때 언제 어떻게 내려갈지 모르고 그 내려갈 때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쭉 무너지면 결국 큰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의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안 되면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런 걸 만약에 잘못 매매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좀 아무래도 좋은데 툴젠 지금 23% 가까이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툴젠 뭐 하는 회사예요? 네.
툴젠은 크리스퍼 가위라고 해서 유전자 유전자 조작하는 회사인데
크리스퍼.
네, 여기가 어제 그 유종상 대표님의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7, 8월부터 우리가 뭔가 본 게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슈만 있으면 주가가 눌려 있었죠.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면 주가가 주봉으로 볼 때 굉장히 눌려 있었죠. 예, 작년 25년 올랐다가 조정받고 바이오 반등 때 못 나왔다가 지금 대표이사 인터뷰와 함께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 알라가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이벤트만 있으면 그냥 올립니다.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게 지금 바이오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뮤노시아는 저기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림프종 이상 결과가 있었는데 ORR 객관적 반응률이죠. 이게 79%, CR 완전 관여율 63%가 나오면서 CR이 63%면 암 관련돼서 엄청 높은 거거든요. 네, 요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회사죠. 유한양행의 자회사, 그러니까 개발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에 비하면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데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제가 작용을 한지는 안 봐가지고 못 봐가지고. 일단 그 관련된 걸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아마 엄청나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시장이 조금 더 밀리다 보니까 네. 보시면 10% 이상 상승 종목이 이렇게밖에 안 나거든요. 보통 시장 좋을 때는 여기까지가 그냥 20% 이상 상승 날 때도 있는데 네. 오늘 보면 확실하게 개별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기가 붙지 못하고 있다. 그거 좀 눈여겨보시고 시가총액으로 다시 와서 약간 보면 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 -4%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현대차는 뭐 -3%대. 근데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자리가 무너졌어요.
현대차.
네, 오늘 무너졌습니다. 20일, 네. 60일선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현대차 따라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요거 여기 저점도 약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
저 말은 뒷심 부족.
그렇죠.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 올라갔으면 자동차 팔리기 어렵거든요.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할부금리 올라가면 자동차 사겠다는 거죠.
아직 로봇이 아닌가 보죠?
로봇을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로봇으로 보는 거 미래의 관리치 보는 거 다 좋은데 본업이 훼손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본업이 지금 약간 타격을 입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만 가지고 가기는 어렵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판매량의 호조가 보일 것 같은데 로봇이 붙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좀 약간 현금 늘릴까요 그럼?
근데 현금은 제가 어제 늘리려고 어제 그제 계속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오늘 지금 현금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늦죠.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칫 현금을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도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흔들렸다가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현금 늘렸다가 반등 나와버리면 여기서 그 멘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현금을 늘리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금은 복지부동. 네. 저를 줄이려면 어제 그제 좋을 때 아니면 이번 초반에 이번 주 초반부터 제가 불안하다고 계속 얘기 들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올라갈 때 줄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줄여야 되는 거고 지금은 막 강하게 줄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다쳐요. 네.
아, 현대차. 아, 현대차 이게 이거 그걸 못 하나? 이럴 때 이제 뭐 하나 중대 발표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 먹힙니다.
아, 중대 네. 발표해도?
그렇죠. 지금은 호재가 먹힐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아닌 섹터가 있는데 지금 호재가 유입돼서 먹힌 섹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지금 오히려 그 시장 변수에 크게 연동이 없는 이란이나 이런 쪽에 크게 연동이 없는 그런 섹터는 가는데요. 다른 쪽은 호재가 안 먹히죠. 마이크론 실적 나왔는데 6일 연속 하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오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쪽, AI 인프라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AI 좋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아니,
리터당 60km 가는 제네시스 발표.
그러면 가겠지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그런 기술 개발보다 네. 그냥 현대차에서 살 때 유류 값을 주는 게 낫잖아요.
아니 네.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일 아니에요? 리터당 60km 가는 거 만들게. 그때부터 이제 돈 막 모이면 그걸로 이제 열심히 개발해갖고 네. 만들 때까지 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현대차는 내연기관 쪽으로 개발할 의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전기차랑 아, 하이브리드 그렇죠. 쪽으로 가는 거지. 아, 물론 하이브리드도 리터당 60km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에 대한 개발 속도는 주춰질 겁니다.
아니 100m 8초에 뛰는 안드로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아니. 아,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그런 꿈을 꾸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던질 수 없잖아요.
아, 그래요?
기업인들이. 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면 되지 또. 네. 아,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네. 우리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네, 업종도 계속 볼까요?
네. 네.
어제부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대규모 위상증자를 발표했죠. 아. 네, 주식의 42% 정도를 신규 발행한다고 했던 한화솔루션이 오늘도 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요거 차트 민감한데, 한번 그렇죠?
네,
좀 민감하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네, 여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때가 이제 태양광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요. 2월 4일 그때 주가가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 됐었고 지금이 2만 원대 중후반 됐었고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근데 지금 사실한 말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하나 그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다면.
아, 괜찮다면.
그렇죠. 네.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거 한번 대한광통신도 제가 한번 유상증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네.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유상증자 자체는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솔루션이 부채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일부 끈 건데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좀 한다고 하고.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
빚이 많아요?
빚 많습니다. 십몇 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이렇게 빚졌어요?
태양광. 네. 태양광이랑 뭐 그다음에 케미컬 사업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 부담되죠.
네.
금리 부담되는 상황에서 좀 체력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지금 긴급하게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그 부채 많은 기업들은 금리 올라간 상황에서 약간 쥐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은 부채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꼭 선별해 보세요. 그런 기업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선별해서 보시고
지금 부채 많은 회사들은 좀 위험하군요.
그렇죠. 이제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차원 발행할 때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차원 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대출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태양광이 나쁘지가 않아요. 태양광이 올해 턴어라운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던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굳이 급하게 오늘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펄어비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펄어비스?
네. 네. 펄어비스가 8% 상승 나오고 있네요.
네. 오를 때 파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펄어비스 대표님이 또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도깨비 진행한다.
네. 다시?
네. 네. 도깨비 진행하고 있다.
아니, 헛개비가 아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붙으면서
그래요?
오늘 더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회사 쪽에서 아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주주들한테 약간 뭐 기대감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주말 사이에 400만 장 넘기면 요거는 이제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500만 장을 넘게 되지 않을까요? 400만 장이면 속도가 좀 느린데.
아, 그래요? 네. 느린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은데.
500만 장이라고? 눈높이가 너무 높은데, 저분은.
근데 지금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장에서 1500만 장 이상 팔리지 않으면 이 주가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1000만 장이요?
1000만 장 가야죠. 네. 1000만 장 가야 돼요.
와, 말 세게 하시네.
과거에 그렇게 팔렸나요?
간다가 아니고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팔린 그 게임들이 있죠. 대작 게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피해 거짓 400만 장 정도고.
피해 거짓이 400만 장?
네.
어디 거예요, 이거는?
네오위즈.
400만 장 팔린 게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래 콘솔 안 했잖아요.
그렇지,
온라인
그렇지.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모바일, 그 온라인에서 1000만 장 넘어가면 이제 잘 팔린 게임이라고 그러고, 2000만 장 넘어가면 정말 뭐 메가 히트 뭐 이렇게
그래요?
게임이 되게 민감한데 그 중국한테 이미 헤게모니는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대부분의 이제 게임 헤게모니는 중국에게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네. 콘솔 쪽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콘솔은 원래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데가 잘하는 거죠?
일본도 잘하고요.
일본도 네. 잘하고
네. 미국, 유럽이 잘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콘솔 게임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아, 게임 딱 낼 때 팔리는 것만큼. 이제.
그렇죠. 네.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으로 과금 유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DLC라고 다운로드 패키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장기적인 실적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펄어비스를 차기작이 없는 가운데 지금 이걸 베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 좋아지는 그림은 안 나와요. 그렇게
네.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염두에 두고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래서 조심 제가 좀 해주시고요.
어떤 건?
말 조심.
아, 말 조심.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검은 사막이 갑자기 리뉴얼해서 엄청나게 좋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내년 내후년 올해보다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자, 게임이 보면
네.
자 내가 샀죠.
네.
자, 이 콘솔을 이제 우리 빈센트님이 와서 우리 집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네.
와 플레이스테이션 막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사야 안 사요?
안 사죠.
사야지. 친구도 사야지 또 빈센트도 친구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차라리 그 친구가 저 사줄 때까지 기다리죠.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 그러나 하여튼 퍼러미스. 네. 지금은 아직 분위기는 좋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 볼까요? 에너지나 뭐 좀 원전 좀 볼까요?
원전주들은 오늘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현대건설이 지금 일단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네.
대장주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선 무너졌죠. 21선 지킨 테다가 오늘 확실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차트적으로 더 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원전주 대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대우건설이, 와, 대우건설은 그래도 오늘 오르는데, 대우건설 이외에 한번 기업들 보시면, LX 일렉트릭, 오르비텍, 한전기술 다 한 5%, 6% 막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원전도 오늘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원전의 대장이 차트도 그렇고 무너졌는데,
네.
그 안에서 대우건설은 반등을 한다. 물론 대우건설이 최근에 좀 많이 무너지긴 무너졌죠? 했지만, 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근데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대우건설 제가 당분간 건들지 마시라. 여기서는 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건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는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쌍봉을 만들 수 있는데 글쎄요.
애매한 상황?
네. 그런 대응을 위해서 그런 단타를 위해서 이걸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락폭이 좀 커지나요?
낙폭이 네,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커지는 네. 것 같은데 이러다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 한 5% 넘게 마이너스 찍으면 약간 뭐 이른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투심 같은 게 좀 이게 무너지거나 과도한 공포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근데 제가 근데 보면 제가 그 외국인들의 옵션 동향을 좀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저께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하방을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약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제 외국인의 동향을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콜옵션을 샀는데 콜옵션이 앳더머니 상태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하방 전반적으로 하방을 좀 보긴 하는데 상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헤지 걸어놓은 느낌으로 봤거든요. 이게 옵션에 매도와 매수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매도와 매수.
매도와 매수
옵션이 매도한 포지션이 있고 매수한 포지션이 있으면
매도 중요합니다.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네. 매수는 그냥 해칭형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매도 포지션을 어디로 잡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어제는 이제 매수 포지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외국인도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위아래로 어디로 튈지 외국인도 지금 약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들은 알 수 있죠.
아하, 우리 코스피 차트 있지 않습니까?
네.
차트 워낙 잘 보시니까 3개월 정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코스피 3개월이요?
네. 코스피 차트가 3개월, 그러니까 연초 대비죠. 어떻는지 보면 사실 고점 찍고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자리인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자리가 됐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여기 아까 그 현대차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네. 네, 61선 딱 걸려 있습니다. 네, 61선 걸려 있고 전저점 우리가 그때 이틀 연속 무너졌을 때 있죠.
네.
그때 5,000포인트까지 거의 가까이 갔었던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 시점, 네, 네, 그 시점이랑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수가 무너지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심리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네, 전자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수 플레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차트는 지수 플레이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자도 똑같아요. 전자 지금 전저점, 전자는 오히려 딱 전저점 수준이네요. 지금
네.
61선과 전저점.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번 보면 SK하이닉스는 전저점보다 그래도 위고 네. 이게 61선 버티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아까 3개월 차트를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럴 때 사실 달러 환율은 이미 위가 뚫렸어요.
그렇죠. 뚫렸죠.
그게 좀 불안한 거죠.
네.
정부가 오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연락 안 되나요?
1508원 얼마예요 지금? 10원 넘어갔나요?
10원입니다.
1510원이에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1511원까지 올라가요.
11원 들어갑니다. 네. 이거. 네, 들어갑니다.
네, 아, 조금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1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 변수가 없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지금 외부 변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자칫 외환 보유고를 여기서 낭비해버리면 다음에 진짜 막아야 할 때 못 막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마지노선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500선 막는 걸 실패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미룬 다음에 거기에서 한 방에 좀 때려박아서 정말 막아야 되는 네, 그런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되는데.
정책은 타이밍인데.
네.
밀리면 안 되는데 네, 1500이 이게 지지선이 되면 안 된다.
네.
1500 위로 그냥 안착해버리면 안 된다. 정프로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1500 밑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 네. 네. 자, 그거 이제 설득됐으니까
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고 아,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장 상황이 조금 네. 급박하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장우진 프로님과 조금 말씀을 더 드리긴 했고요. 오늘 시장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아니면 뭐 꼭 짚어주셔야 될 게 좀 있을까요?
결국은 백투베이직이니까요. 이럴 네. 때라도 이럴 때 이제 오히려 공부하기 좋아요. 네.
아, 산업 공부하기 같은, 좋다.
그렇죠. 산업 같은 거 미리 좀 공부해 두시기도 좋을 거고.
공부하라고.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동 정세나 그리고 네. 최근에 실적 발표 이런 걸 감안해서 4월 18일로 큰 이벤트를 잡았지만
네.
내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뭘 내일이에요?
저 올데이.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4월 18일
워낙 편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아, 근데 저 날짜 잡을 때 네. 우리가 딱 들어가는 이 정황상 그리고 실적 발표 다 감안해서 딱 잡은 건데
네.
사실 내일 저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종대 대양홀에서
저희 와이프가 그 메일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얼리버드 신청하세요.
남편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막
음수를 당장 버리고 오세요. 자, 알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 장우진 프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4월 18일까지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틈틈이 매일매일은 저희가 네. 우리 장우진 프로님이랑 박병창 이사님 계속 오시니까 또 빈센트님도 오시니까
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진 프로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